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받도록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삶의 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주보 안에 보시면 말씀 노트라고 있습니다.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빗 그러면 사랑받는 자. 뭐 우리가 노래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에 히브리어 영어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데이빗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그런 다윗인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 인생이었음을 압니다. 그는 말째로 태어나서 마지막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도 아들 취급을 해주지 않을 정도로 오죽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왕으로 선출되는 그 피택되는 그 자리 앞에서도 아버지조차도 자신의 아들을 그 앞에 내어놓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걸 요즘 말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여러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정말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 움키려고 하는 늑대나 사자를 내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무술을 쓸 수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지만 전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너 같은 어린애가 뭘 할 줄 아느냐라고 무시당하는 그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장인 되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할 때 그는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어서 도망자로 다녀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그 신랄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서 침을 지르지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해야만 했다. 심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일 왕국의 형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파워게임이 누가 더 힘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학 장군이 끊임없이 왕의 권세에 있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고 또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도 죽기 전에 왕이 되겠다고 그 반역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놓고 감안해보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와 그 피곤함을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그거에 대한 처방과 해결책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피로함,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아마 성경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 교단에서 그 교단 총회에서 정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 앞에 기도를 하게 했느냐?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이 누구죠?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내가 새벽을 깨우주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새벽 동치기 전에 하나님을 배웠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아침에, 근데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아침밥 다 먹고 뭐 한 9시쯤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치기 전에 그 아침 이른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새벽에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의 한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저에게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 당시 사장님이 우리 한번 성도님들을 가만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직장을 출근을 하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페이를 받은. 근데 그 회사는 새벽 4시까지 회사를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럼 4시부터 6시까지 뭐하냐? 일반 직원들이 8시에 출근을 하는데 매니저들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그 새벽에 4시에 회사를 출근을 해보면 언제나 사장님은 회사에 있어요. 도대체 언제 나오나? 그럼 한 3시 반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 당시 오피스가 그 델라모라고 하는 그 시리에 있었는데 그 양반은 저 라카나라는 데를 사셨거든요. 근데 라카나에서 롱비치 가는 쪽 그 이 델라모까지 3시 30분에 나오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그렇게 나와놓고 매니저들은 4시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만약 매니저들이 4시까지 회사를 출근을 못하면 매니저 자리를 내놓음과 동시에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제 갓 결혼을 하는 신랑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려면 도대체 자식을 낳는 거냐 말하는 거냐 뭐 이래가면서 불평을 한 집안도 있고 뭐 이런 저희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4시간 동안 4시부터 8시까지 뭐였냐면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딱 펴들고 절대 제가 있었던 회사가 그 기독교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일명 이름하여 초원교회 성도였어요. 초원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주일날이 되면 곡괭이 들고 솔트채를 들고 저 필드로 나가서 그 이렇게 쫙 그 운동을 하시는 아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로 초원교회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던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응? 뭐 교회를 어쩌다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에 썬데이만 되면 절대 안 빠지고 가서 그 참여하는 그런 이 초원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그 이게 매니저들이 딱 모이면 성경책을 다 펴라. 그리고는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 전부 다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가 기록된 성경 구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성경 구절들만 기가 막히게 픽업을 해서 이제 매니저들한테 자신감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거를 하여튼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놓고는 이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됐던 분들 중에서 지금 다 뭐 교회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 참 좋았던 전통이 뭐냐면 이제 새벽에 4시에 성경을 읽는 그 습관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을 하니까 그냥 저절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성경책을 보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었던 그런 저에게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성경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 흐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픽업해서 봤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손에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건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여덟 가지 습관, 무슨 뭐 비즈니스맨들의 뭐 일곱 가지 습관, 무슨 뭐 50가지의 무슨 비즈니스맨들의 경영 습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책자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아침에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이며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내 스스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옛날 그 코미디 개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딱 결심했어. 그러면 이제 그 결심했어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딱 갈라져서 A라는 선택을 하느냐 B라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뭐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모르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때 그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가를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 이 일은 이래서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를 거의 한 3주 전에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교를 그 1월 중순부터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 준비를 미리 하면 제가 1월 중순부터 지금 2월 10일까지 쭉 오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교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와 거리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이런 상황은 나한테 이렇게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은 이렇게 쓰라고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틀이 잡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목적 없이 대충대충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도 못하고 돈이 주어져도 이거 갖고 뭐하나 그러다가 괜히 가서 로또나 사갖고 돈만 낭비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새벽형의 인간으로 되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요즘 시대를 불경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경기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불경기 속에서도 호경기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은 불경기인데 뭐 지금 나가봐야 뭐 손님도 없는데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아침부터 일찍 움직이는 사람은 그 불경기를 호경기로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죽게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아이가 문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문제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부모가 눈 시커멓게 뜨고 살아있는데 맨날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가서 이 친구들 때리고 그리고 뭔 일을 자기 스스로 한다고 하면서 일을 더 만들어버리는 아이들을 우린 이름하여 문제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부모 앞에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아이. 물론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제가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다면 참 문제지만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부모로 하여금 아 부모가 내가 부모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그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누가 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뚫고 나갈 수 없겠다 그러면 기도하게끔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거 똑같이 사는 사람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매 순간이 모험적인 삶, 매 순간이 위기적인 삶인 경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008년 들어서 장례식이 다섯 차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장례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마음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성희 기자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더니 이성희 기자님 그 지금 나이가 장례식을 많이 치울 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어? 과거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많이 갔는데 장례식보다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장례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피하여 숨는 자세, 하나님의 손 아래 나아가는 자세.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야. 그렇게 하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포기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쓰죠? Give up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젊은 자매들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Give up 그랬을 때 뒤에 있는 영어를 어떻게 쓰죠? give up. 그러면 up를 쓰죠. 그죠? 그러면 give up. 포기란 말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give up.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포기란 말. 내 문제는 내 것이야. 그러고 움켜잡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핍박합니다. 우리로 알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들은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시험은 첫 번째는 너 배고프지?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픈 걸 채워봐.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요즘 현대말로 하면 번지점프를 해봐. 근데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번지점프는 로프를 메고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앞에 붙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 한번 해봐. 왜 그것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 번 마귀가 시험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성전 높은 데 떨어져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원수에게서 핍박받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아야 그냥 그대로 살아. 옛날에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잘 살지만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냥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 그리고 좀 저기 한다면 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어, 기도해봐. 기도해도 한번 너 이거 대결 못해. 막 이러면 그럴 때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스트레스를 받은 저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칼을 들고 백성들과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거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만히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걸 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었어. 그랬을 때 끝까지 팔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아말렉을 완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죠. 손을 높이 든다는 의미는 뭐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인간이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목회는 개인관계를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 개인관계를 잘해야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입니다. 누가 효자고 누가 효부입니까? 개인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부모랑. 개인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 개인관계를 잘하려면 개인으로 되질 않아요. 아니 사람 마음 바꾸어지는 게 우리가 가서 설득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심령들이 변화되는 것 여태까지 제가 막 여러 가지 말해갖고 그 심령이 바뀌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주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손을 드는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한다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냐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우리 여기 젊은 자매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용돈을 잘 받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얘기해갖고는 엄마 아빠가 가만 생각하고는 야 이거 아직 네가 어려서 안 된다. 좀 큰일 나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 엄마는요 클레오파트라보다 이쁘고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마음씨가 좋아요. 우리 아빠는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병헌보다도 잘생겼고 정말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 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게 사람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쪽에서 그래 뭘 해줄까 그러고 다 해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손을 드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영의 인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앉아라 그러면 앉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눌러버려. 짐 눌려요. 그래갖고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인생은 고해와 힘들고 뭐 이런 얘기하지.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영어책을 딱 펼치면 영어 공부만 하면 돼요. 영어책 펴놓고는 딱 생각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영어도 중요하지만 수학도 중요한데 그 수학책을 딱 폈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를 알아야지. 역사도 중요한데 역사책 공부. 그럼 우리가 그런 학생을 뭐라 그래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끔 하시는구나. 이 공부를 하게 하는구나.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이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사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피하여 숨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 이것 때문에 저것도 해. 시간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면 그걸 스트레스에 짓눌려갖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돼. 뭘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삶의 피로감에서 해방되려면 첫 번째는 휴식을 취해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정말 영적인 전쟁을 했을 때 48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상대로 싸우고 난 다음에 완전 탈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했던 게 뭐냐? 부엌 차라. 그리고는 까마귀를 시켜서 먹여주고 지우고 먹여주고 지우고 그밖에 안 해. 아니 선지자가 맨날 먹고 자고밖에 안 해. 근데 그랬을 때 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왜 그전에 뭐냐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 날 데려가 줘. 그게 그때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라. 너만 지금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냐?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내가 만약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뭐 세상 이제 끝나는 것 같다 막 그러시면요 제일 좋은 방법 자요 자 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요 그냥 만사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 하나님 나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으신다고 자요. 절대 잠에서 그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푹 자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정말 못 먹는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열심히 먹어서 사람이 언제 무기력해지냐 단백질이 부족하면 프로틴이 떨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했던 게 뭐냐 속꼬리를 한 팩씩 줬어요. 그 속꼬리 하나 딱 과서 먹고 나면 힘이 나요. 단백질이 공급이 되면 다 힘있게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긴다 얘기는 내가 그 앞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영혼 맡깁니다. 말로는 이러면서 잘라 그랬더니 불면증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못 맡기니까 못 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자에 철판을 앉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의자에 그냥 이렇게 철판을 앉으면 될 텐데 앉지 않냐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앉았지 앉았지 엉덩이는 못 붙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힘들어요? 무릎이 텐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앉아라 그러면 철판을 앉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시골 그 비포장도로를 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 할머니가 다 침뿔따리를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할머니 제 차에 타세요. 그랬더니 뒤에 딱 탔어요. 탔는데도 이런 거예요.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다 태워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뽀따리까지 태우면 어떡하겠나. 이거 지금 하는 걸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조급증이 생기고 막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막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셨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지쳤다는 것을 내 지친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뭐 나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게 그러면 불평을 하면 불평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 더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회의감 아니면 회의감에 사로잡힌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을 하면 그 불평 때문에 더 짓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육신의 병이 된 것, 하나님 나 평상 신도의 처관리를 내가 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탈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로 생겼어요? 플러스로 생겼어요? 플러스로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면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플러스를 약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끄집어내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로 눌려갖고 죽겠네요. 이게 순교자의 길 아닌가요? 그걸 하나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모든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삶의 피로함, 삶의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맡겨 해결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